그리스 로마 신화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걸까요? 가장 그럴듯한 답은 세계와 진정한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리제이션은 단순히 어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적 문맥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자기 것만 읽으면 독성과 독단에 갇히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읽으면 메시지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여행이 멋진 이유는 그동안에 보지 못한 풍광과 세속을 만나기 때문이죠. 책은 여행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문법을 많이 접할수록 삶은 풍부해집니다. 책의 꽃은 고전입니다. 그리고 고전의 시작은 신화입니다.
나를 다시 창조하는 아름다운 힘 고전.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행이 멋진 이유가 새로운 풍광과 뭐 세속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본영 선생님, 네. 여행 많이 다니셨죠?
많이 다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화적 충격이 컸던 곳이 어느 곳이에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왜요?
신화를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그리스를 갈 때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둥밖에 없어요. 돌 기둥.
허무해.
근데 또 하나 깨달음이 네.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네. 한 2-3천 년이 지나면 이 엄청나고 거대한 돌기둥도 넘어지고 네. 자빠지고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야기야말로 돌보다 더 단단한 것이구나. 그리스의 위대함은 이 이야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역시 작가십니다. 작가. 표현이 너무 좋고요. 정말 네. 그리스에 가서 나 허무했다. 이런 분들 얘기 가끔 들은 것 같네요. 자, 올여름 휴가 못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대신 책으로 그 허전함을 좀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쌉니다.
그래. 네. 여행비 저렴하고요. 네. 또 남는 게 있잖아요.
많이 남습니다.
예. 자,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고전읽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오시는데요.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글을 올려주세요. 고전읽기에 바라는 것. 뭐, 나 이렇게 고전 이렇게 이렇게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고전읽기에서 쉽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짜자잔! 그 선물이 뭐냐? 새로운 출발을 기념한 선물을 준비했죠. 이거는 우리 구본영 선생님이 특별히 고전읽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신화에서 찾은 인간 독법과 자기 경영의 지혜를 들려주는 새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아우, 선생님 꼭 그때 이렇게 큰 기침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어깨 힘주시면 되겠어요? 구본영 선생님. 구본영 선생님이 팍팍 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네요. 경희궁에서 공연되는 고궁 뮤지컬 천상시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 이 멋진 노래로 오늘 좀 문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적입니다. 하늘을 달리다. 이번 달 고전 읽기의 주제는 도전입니다. 도전을 이야기하는 고전. 그 첫 번째 책은 도서출판 창해에서 나온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도전이라는 테마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볼 텐데 선생님,
네.
제가 막 이렇게 달리니까 선생님도 막 덩달아 달려지죠.
아, 그럼요,
막 뛰어지죠.
그럼요.
자, 여러분들도 고전 읽기, 자, 그리스 로마 신화로 열심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신화 속의 도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선생님?
우선 신화가 전부 도전 주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신화 속의 이야기는 도전에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마 젊음의 도전인 것 같아요.
젊음의 도전.
무모할 수도 있고 속에서 그 솟구쳐 나오는 그 힘을 어찌할지 못해서 주체 못해서 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른 말 안 듣고 그 일을 시작했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행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젊음의 도전 또.
네. 또 하나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은 뭔가요?
아, 그거는
네.
뭔가 뭐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야, 창으로도 찌를 수 없고 칼로도 그 잘라지지 않는 이런
네.
사자를 잡아와라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잡아?
지옥의 문을 지키게 되는
네.
머리가 세 개인 개를 잡아와라 그런 것도 있고 뭐 머리가 아홉 개인 그러나 한번 자르면 잘라지지도 않고 한번 잘라진 목에서 또 두 개의 목이 생겨나는 이런 괴물을 퇴치하고 와라 뭐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거고
그것이 미션이 임파서블
그렇죠,
도전이고
그렇죠.
또 다른 도전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국이나 창립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도전인가요?
자기 아버지의 건국. 나라에서 쫓겨나는 네. 거죠. 또는 전쟁에서 네. 지게 되는 패장이 되죠.
네.
예를 들면 아이네아스 같은 친구는 트로이 전쟁의 패장이지만 이제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네네. 거기서 로마를 건국하게 되죠.
자, 신화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맛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되었던 이 도전은 감히 겁도 없이 신에게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파이톤입니다. 파이톤은 어떤 인물인지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파이톤은 아폴론의 네. 아들인데 사실은 네. 이제 엄마가 기르고 있었죠. 네. 그리고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뭐라고?
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냐 이렇게 놀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징징 울면서 네. 내 아버지가 정말 아폴론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아폴론이다. 그래서 아버지 찾아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네. 네가 내 아들이 맞다. 네가 원하는 뭐든지 들어주마.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자,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 했는데 일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났는지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파에톤의 도전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천마들은 콧바람과 불길의 숨결을 씩씩거리며 발굽으로 바닥을 긁어대고 있었다. 이윽고 마구간의 가로장이 거치자 끝없는 우주의 대평원이 눈앞으로 뻗어 있었다. 말은 기세 좋게 앞으로 돌진하여 앞길을 가로막는 구름을 박차고 거의 같은 순간 동쪽에서 불어온 아침의 미풍을 앞서 내달았다. 말은 곧 자기들이 끌고 있는 마차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알았다. 바닥짐 없는 배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 위를 이리저리 제멋대로 동요하듯 무게가 전 같지 못한 이 태양 마차도 빈 마차처럼 덜컹거렸다. 말이 함부로 돌진하는 바람에 마차는 늘 다니던 궤도에서 벗어났다. 파에토는 몹시 놀랐으나 고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으리라.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맨 먼저 불길에 그을렸다. 이 둘은 차라리 바닷속으로 곤두박질하고 싶어했다. 또 북극에서 또아리를 틀고 점잖게 동면하고 있던 뱀도 몸을 꿈틀거리며 그 포악한 성미가 동화하는지 눈을 꿈뻑거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소몰이도 쟁기를 걷어치우고 늘 동작이 굼뜬데도 불구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다고 한다. 불운한 파에토는 잠깐 발 아래의 지상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게 너무 아득하게 펼쳐져 있어서 그만 파랗게 질리면서 두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휘황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었은데도 불구하고 몽롱해진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에는 어쩌다 손을 대었던고 누구의 아들이든 그런 것은 확인하지 않아도 좋았을걸. 아버지도 그렇지. 어째서 이런 청을 들어주셨단 말이야. 그는 이런 생각을 두서없게 했다. 폭풍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그 역시 그렇게 흔들리며 실려갈 뿐이었다. 배가 그렇게 흔들리면 키자비에게도 신들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 법이다. 파이토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머나먼 천공의 길을 뒤로 했으나 남은 길은 그보다 멀고 멀었다. 그는 앞을 보고 위를 보고 했다. 뒤로 보면 떠나온 동쪽 하늘이 보였고 앞으로 보면 도무지 이를 것 같지 않은 서쪽 하늘이 보였다. 고삐를 당겨야 할지 누추어야 할지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말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다. 천공의 산재에 있는 괴물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바로 옆에는 전갈이 두 개의 커다란 집게를 벌리고 집게 달린 꼬리를 펴고는 하늘 12궁 가운데 두 궁을 덮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젊은 파에토는 전갈이 도객을 흘리며 침을 겨누고 다가오는 걸 보고는 그만 힘이 빠진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삐를 놓아버리고 말았다. 말은 등 뒤에 마부가 고삐를 놓친 것을 알고는 갑자기 돌진했다. 자기들을 제압하는 자가 없어졌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말들은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천 개의 땅으로 들어가 별 사이를 돌진하면서 때로는 길 아닌 길을 달리는가 하면은 때로는 하늘 높이 내닫고 그런가 하면 지상으로 뚝 떨어지며 이륜차를 끌었다. 달의 여신은 오라버니의 이륜차가 자기 마차보다 낮은 궤도를 달리는 걸 보고 대경 실색했다. 구름은 연기를 내기 시작했고 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다. 들판은 그 열기에 메말랐고 풀과 꽃은 시들었으며 잎이 무성한 나무는 불탔고 추수할 곡식은 불덩이로 변했다. 전능한 대신 제우스는 신이라는 신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모았으니 파이톤에게 이륜 태양 마차를 빌려준 아폴론도 거기에 있었다. 제우스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든 한시바삐 손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높은 탑으로 올라갔다. 그 탑은 제우스가 지상으로 구름을 뿌리고 갈라진 벼락을 던질 때마다 올라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지상의 열기를 막을 구름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는 비는 한 방울도 없었다. 제우스는 우레를 일으키고 오른손에 거머쥐고 있던 벼락을 휘두르다 이륜 마차를 몰고 있는 파이톤에게 던졌다. 이와 동시에 파이톤은 그 이륜 마차 마부석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떠나야 했다. 파이톤은 머리털에 불이 붙은 채 거꾸로 떨어졌다. 그 모양은 하늘에서 빛의 꼬리를 끌며 떨어지는 유성 같았다.
파이톤 정말 아우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도전이라고 선생님. 아, 이 파이톤의 근데, 도전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이거는 정말 이제 젊은이의 어쩔 수 없는 도전이죠.
그러니까 끓는 피죠.
아 그렇죠. 끓는 네. 피. 끓는 피가 없이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불행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불행을 맛볼 수 있는 그 체험이 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네. 이 중요한 교훈, 그러니까 부모로서 참 안타깝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과정을 옆에서 견뎌줘야 된다, 부모도. 네. 이런 레슨이 이제 가장 큰 거죠.
아유, 참 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아들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또 이 파이톤의 막 이 들끓는 이걸 본인이 주체 못해가지고 그걸 다 하지 말라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돼. 자, 동화나 민담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나와요. 세 가지 소원을 말했다가 결국엔 낭패보고 소원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방금 읽어온 파이톤 이야기예요. 이 파이톤이 그렇게 타고 싶어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태양마차. 두 번째, 달마차.
유치한데, 이거.
그래요, 선생님. 어제도 오늘도 이 문제는 다 제가 냈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방금 읽고 온 파이톤 이야기. 아우, 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 파이톤이 그렇게 타고 싶어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태양마차. 두 번째, 달마차.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번이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은요, 세 분께 구본형의 신간도서, 신화 읽는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자, 다시 파이톤에 이은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신에게 도전한 아주 발칙한 인간, 이 두 번째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니오베입니다.
네. 테바의 왕비 니오베.
니오베는 또 어떤 여자입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왕의 왕비였고 네. 재산도 많았고
네.
그리고 아주 씩씩한 아들이 일곱에 아주 아름다운 딸이 또 일곱이 있는.
왜 이렇게 많아?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냥 입을 잘 못 놀리게 되고, 그 네. 갖고 있는 거를 주체할 수 없어서 자랑하게 되고,
네.
그 자랑이 과도함에 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레토의 아들 딸은 하늘을 화살처럼 날아 구름 너울을 걷고는 테바이 성의 어느 탑루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성문 앞으로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들판에서는 테바이 성의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다. 니오베의 아들들도 거기에 있었다. 니오베의 아들 중에는 한껏 멋을 낸 준마를 조련하는 아이도 있었고 화려한 이륜차를 모는 아이도 있었다. 맏아들 이스메노스는 달리는 말 고삐를 틀어쥐고 거품 품는 말을 달리고 있다가 하늘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 비명소리와 함께 말 고삐를 놓고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또 한 아들은 활시위 소리를 듣고는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돛을 남김없이 펴고 항구로 돌진하는 배의 뱃사람처럼 고삐를 틀어쥐고 말 채찍을 먹이며 이륜차를 몰아 그곳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피할 길 없는 화살은 도망치는 그의 덜미를 따라잡았다. 그 밑에 아들 둘은 마침 수업을 끝내고 씨름을 연습하러 운동장으로 나온 참이었다. 이 두 아들이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 있는데 화살 하나가 날아와 이 둘을 단번에 꿰고 말았다. 이 두 아이의 형 알페노르 역시 죽어가는 동생들에게 형 노릇을 하다 말고 화살에 맞고 쓰러졌다. 그리하여 남은 아들은 일리오네오스 하나뿐이었다. 일리오네오스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신들이시여 저를 살려주소서 하고 큰 소리로 빌어보았다. 사실 일리오네오스는 신들 전부에게 빌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것을 알 리 없었다. 혹 그의 기도를 들었다면 아폴론도 그를 살려주었을지 모르나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난 다음이었다. 따라서 이미 쏘아버린 살이었다. 신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 시종들이 슬픔에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니오베는 사건의 진상을 알았다. 니오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니오베는 신들이 비열하게 그런 수를 쓴 데 분개했고 신들에게 아직 그런 권능이 남아있었음을 깨닫고는 크게 놀랐다. 남편 암피오는 이 일로 충격을 받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제를 무산시켜 신민들을 몰아내고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걸으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던 니오베가 지금은 적으로부터 연민을 사고 있는 것이었다. 니오베는 싸늘하게 식은 식구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는 하얀 두 팔을 하늘 향해 벌리고 부르짖었다.
잔인한 레토여! 내 아픔을 먹이로 그대 분노에 줄인 배를 채우려면 채우세요. 그대 그 잔혹한 마음으로 만족을 누리려거든 마음껏 누리세요. 나 역시 일곱 아들 뒤를 따라 죽을 터인즉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그대는 이 승리로 무엇을 얻었나요? 내 비록 아들 일곱을 앞세웠으나 아직도 승리자인 그대보다는 훨씬 많은 딸을 거느리고 있어요.
니오베는 이런 말을 하다가 활시위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니오베만은 태연했다. 슬픔이 오히려 니오베를 대담하게 만든 것이었다. 딸들은 상복 차림으로 죽은 오라비들 관 앞에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화살을 맞고는 조금 전까지 애도하던 죽음 위에 그 몸을 포개고 숨을 거두었다. 또 한 딸은 어머니를 위로하려다 말문이 막히면서 숨이 끊어졌다. 셋째 딸은 서둘러 도망치려 했다. 넷째는 숨으려 했고 다섯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오들오들 떨기만 했다. 이들이 차례로 죽고 여섯째까지 죽었다. 막내딸 하나만 남은 것이었다. 어머니인 니오베는 그 딸을 꼭 껴안고 자기 몸을 방패로 그 딸을 지켰다. 그러면서 소리쳤다.
하나만, 이 막내 하나만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많던 아이들을 다 데려갔으니 이 하나만 살려주세요.
그러나 니오베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동안 품 안의 막내도 죽고 말았다. 홀로 남은 니오베는 아들, 딸, 남편의 죽음 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슬픔에 기가 막히고 신경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도 머리털조차 날리지 않았다. 뺨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초점 잃은 눈으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도무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이윽고 니오베의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피는 생명의 흐름을 나르던 일을 그만두었다. 목은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았고 팔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았다. 다리도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었다. 니오베의 몸 안팎이 송두리째 돌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그래도 눈물만은 끊임없이 흘렀다. 홀연 일진 광풍이 불어 니오베를 고향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의 니오베는 지금도 커다란 바위가 되어 고향 땅에 남아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저 니오베가 이렇게 잘난 척을 엄청 했네요.
그렇지. 네. 이게 억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요.
요새 뭐 돈 과시하고 싶고 명예 과시하고 싶고
좋은 자동차 과시하고
싶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 신화가 네. 아직 살아 있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머 인사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진행하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근데 너무 조용히 집중해서 듣고 계시니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뭐 모를 정도인데 뭐 과시하고 싶으세요? 가운데 계신
이 고전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뭔가
이제 저기요
여기 있는 존재감도 이제 모르게 하는 게 네. 바로 이 고전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저분은 미모 같아.
저는 뭐 보시다시피 미모겠죠.
정말 이거 어떻게 저 활 쏘라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활. 야, 금방 나오네.
그럼요. 이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본인이 자랑하고 싶으신 거.
네, 저는 목소리 같습니다.
네. 목소리 자랑하고 싶으시네요. 네. 어떻게 활을 쏘세요. 활 네. 날리세요. 저 활이 날아오는 소리 들으면 벌써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픈해놓고 스튜디오를 오픈해놓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기 가진 거를 지나치게 자랑하다가는 이게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고전 읽기. 참 이렇게 어려웠던 고전이 이렇게 쉽게 풀어져 나가는 걸 보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때요? 백은찬님 한마디 하세요.
아, 예. 너무 재밌어요.
쉽죠?
진짜, 예, 읽으면서 예. 진짜 예.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무거워요, 머리가.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고전 읽기는 여러분의 사연과 의견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전 읽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 읽기를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 오셔서 많은 글 좀 남겨주세요. 나 고전 읽기에다 이러이러한 말 하고 싶다, 이러이러한 걸 원한다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를 할 거고요.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첨해서 구번영의 따끈따끈한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EBS FM 고전 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십시오.
자, 이번 주에는 도서출판 창에서 나온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에게 도전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파에톤. 참, 이 젊음에 들끓는 이 도전을 어쩔 뻔 몰랐던 이 파에톤. 그리고 니오베. 자식 자랑 엄청났죠.
그랬죠.
네, 그랬다. 어떻게 됐죠?
망했지 뭐.
어머, 선생님 목소리가 딱 망한 것 같아요. 저 신에게 도전한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신입니다. 신이 신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 신이 누구죠?
마르시아스라는 이제 그 신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뭐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체는 사람이고, 네. 하체는 염소고. 그 보통 이제 그 사티로스라고 하는 네. 종족인데. 네. 사티로스가 이제 늙으면 이제 아주 현명한 실레노스가 돼서 우리는 실레노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레노스. 이 마르시아스 이 이야기는 나는 정말 좋아해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 가장 네. 엽기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러나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이 아주 그 훌륭해서 네. 저는 정말 좋아해요. 뭐 간단하게 좋아요?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이 마르시아스가 어느 날 냇가에서 피리를 하나 줍게 되는데 이 피리를 원래 만들었던 사람은 아테네 여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피리를 아주 잘 불었어요. 근데 피리 보는 모습이라는 게 이렇게 볼이 볼록볼록해지니까
그렇죠. 바람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이제 안 좋았죠. 안 그래서 예뻤어.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그 네. 피리를 이제 버려버리게 되죠. 네. 그 버린 것을 마르시아스가 주서 가지고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취할 만큼. 오. 그래서 이제 음악의 신인 네. 누군가에게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껍질이 홀딱 벗겨지게 되는
뭐야?
이제 아주 가장 엽기적이에요.
거기까지 마르시아스와 아폴로의 연주 대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아폴론과 마르시아스의 연주 겨루기가 시작되었다. 미다스는 심판을 공정하게 하자면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귀 속에서 삐죽이 돋아나온 귀털을 모조리 뽑고 무사히 아홉 자매 옆에 앉았다. 그러나 아폴론의 수금솜씨가 빼어났다고는 하나 마르시아스의 피리가락은 마르시아스가 부는 것이 아니고 아테나 여신의 조화에 놀아나고 있었으니 이 또한 만만하지 않았다. 무사히 여신들도 그 피리 가락을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을 정도였다. 초조해진 아폴로는 마르시아스에게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놈 마르시아스! 나를 봐라! 내 비록 잠시 라오메돈의 송아지를 치고 있으나 내가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폴론이다! 자, 너도 나처럼 악기를 거꾸로 들고 연주해보아라. 그 연주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불러봐라. 아폴로는 수금을 거꾸로 안고 뜯으며 올림포스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수금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피리를 거꾸로 불 수도 없으려니와 혼자서 피리도 불고 이 피리 소리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부를 수는 더욱 없다. 무사히 여신들이 저희 동아리의 우두머리인 아폴론을 승자로 판정한 것은 물론이다. 마르시아스는 이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질 판이었다. 이때 미다스가 나서서 아폴론에게 항변했다. 신들이 인간을 때리시되 양손으로는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신들이 자비로우신 줄 알았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벌하시되 까닭 없이는 벌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신들이 정의로우신 줄 알았습니다. 미다스여 들으라. 신들이 자비롭다고 누가 그러더냐. 인간이 아니더냐. 신들은 너희 인간이 무릎을 꿇을 때만 자비롭다. 다른 신들이 정의롭지 못할 때에만 정의롭다. 미다스여 들으라. 너희가 무릎을 꿇지 않을 때, 감히 신들과 겨루려 들 때 정말 잘 들어두어라. 신들의 마음속에는 목장도 풀밭도 없다. 방의 신 나부랭이의 가락과 음악의 신의 가락도 가려듣지 못하는 네 귀가 그것이 귀냐? 내 너에게 귀 같은 귀를 붙여주마. 아폴론의 이 말이 끝나자 미다스의 귀는 당나귀 귀로 변했는데 이것이 저 유명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사건이다. 아폴론이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려 들자 마르시아스가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어쩌자고 진짜로 내 살가죽을 벗기시는 겁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합니다. 필히 불리해서 졌다고 이러는 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폴로는 그의 살가죽을 벗겼다. 들판을 누비고 다니던 숲의 사티루스들이 이 마르시아스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강의 신들은 물론 그가 사랑하던 요정들, 산에서 양떼나 뿔 달린 가축을 돌보던 목동들까지도 이 마르시아스를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렸다. 기름진 땅은 눈물로 젖었다. 젖은 땅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가슴 깊숙이 빨아들였다. 땅은 이 눈물로 샘을 지어 땅 위로 용솟음치게 했다. 이 샘에서 물은 강이 되어 뚝을 따라 바다로 흘러갔다. 온 프리기아 땅에서도 가장 맑은 이 강을 사람들은 마르시아스 강이라고 불렀다.
신이 신에게 도전을 했는데 이게 이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쪽 빠지는 게 막 너무 아플 것 같고 막 어떻게 이렇게 심한 벌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예술가들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 마르시아스가 예술가들한테는 아주 크나큰 존재라고 그러던데 선생님 마르시아스 그렇게 좋아하신다니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하세요. 네.
여기서는 좀 길게 얘기해요.
네 하세요. 네.
이 언제 그 르네상스가 되면 이제 그 그리스 신화들이 이제 다시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네. 티치아노 같은 화가들을 비롯해서 네. 이 마르시아스를 이제 엄청나게 존경하게 되는데 사실 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바람은
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의 경지. 네.
그런데 이 마르시아스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폴론에게 도전해서 끔찍한 결과를 받게 됐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떤 예술가든지 가지고 있는 아주 절박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벗겨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수준에 이르고 싶다. 단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단테도
네.
신곡에 보면 아폴론이여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네.
마치 마르시아스를 사지에서부터 껍데기를 벗겨놓은 것처럼 나도 나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갈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네. 이거는 이제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주제였죠.
자, 마르시아스는 정말 두렵지 않을 정도로 난 신에게 도전하는 게 두렵지 않다. 끝까지 도전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자, 이런 도전 마르시아스의 이런 그 열정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봤고요. 자 오늘의 깜짝 퀴즈 다시 한번 마르시아스의 이 끔찍한 상황을 듣고 나서 지금 기분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아폴론의 아들 파에톤 이야기 해드렸죠? 앞서서 이 파에톤이 그렇게 타고 싶어했던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태양마차, 두 번째 달마차.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번이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은요. 세 분께 구본형의 신화 읽는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신에게 도전한 발칙한 인간 세 번째를 만나보러 갑니다. 프로메테우스를 만나볼 텐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신인가요? 자,
네. 네. 티탄족이었죠?
네.
근데 뜻은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우스와 티탄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때
네?
제우스가 이길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제우스 편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농공 행상을 할 때 제우스로부터 자기 자리를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네. 이렇게 잘 됐고
네.
이제 그래서 제우스가
네?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과 프로메테우스에게 사람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에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예.
쭉 동물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의 뜻은 나중에 네.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나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막 만들다 보니까
네.
자제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 동물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들 게 없는 거야.
미천이 없어졌네.
미천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형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프로메테우스가 걱정 마라 내가 만들어주마. 그래서 신의 모습을 담고 신처럼 두 발로 걷고 이런 이제 사람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과 인간이 동일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으로서의 장점을 뭔가 줘야 되는데
끝!
그래서
선생님
끝!
뭔가 주었을까?
뭔가 줘야
뭐를
된다.
여기까지, 줘야 돼.
여기까지.
이거는 우리 백운철님이 낭독해 주시면 그 안에서 나옵니다. 네. 자, 프로메테우스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자신과 같은 재료를 썼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갓 떨어져 나온 흙, 다시 말하면 천상의 씨앗이 조금 남아있는 흙을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프로메테우스는 이 땅으로부터 흙을 조금 취하여 물을 붓고 이를 이겨 신들의 형상과 비슷한 인간을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 인간에게 직립할 능력을 부여했다. 이 덕택에 다른 동물은 모두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는데 인간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거인족인 티탄족이었다. 그는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지상에 살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아우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에피메테우스가 이 일을 해내면 프로메테우스가 그 일의 결과를 점검, 감독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에피메테우스는 갖가지 동물들에게 용기, 힘, 속도, 지혜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기 시작했다.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어떤 동물에게는 발톱을, 또 어떤 동물에게는 딱딱한 껍질을 주는 시기였다. 드디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할 차례가 왔다. 그러나 가히 만물의 으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좋을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긴 주어야 할 텐데 에피메테우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선물을 다 써버린 것이었다. 몹시 당황한 그는 형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아우의 하소연을 듣고 난 프로메테우스는 여신 아테나의 이륜차의 불을 자기 횃대에 옮겨 붙여가지고 내려와 이를 인간에게 주었다. 이 선물 덕택에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감히 넘보지 못할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곧 인간은 이 불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어 다른 동물을 정복할 수 있었고 연장을 만들어 땅을 갈 수 있었으며 아무리 추워도 거처를 데워 따뜻하게 기거할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갖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거래 수단이 되는 화폐를 주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뭘 줬어요?
불.
불. 자, 그 이런 인간에게 이런 문명의 핵심 불을 안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도구를 쓸 수 없었겠죠. 이 불의 상징성은 결국 문명이에요.
문명.
그래서
네.
호모 파베르. 네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우리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이 불은 네.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네. 자,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그 우리한테 불을 준 것은 어떤 문명,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준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네. 자,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도전 중에서도요. 신에게 도전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일 먼저 파에톤, 그리고 니오베, 그리고 마르시아스와 프로메테우스 이들의 도전을 한 줄로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은
신에 도전해라. 그러나 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신에 네.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신이다. 우리 속에 무엇인가 신적인 것이 있다. 네. 이걸 찾아내고 스스로 네. 성장해라. 네. 이런 메시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영 선생님 지금 네. 스스로 성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 와서 참 많이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에 대한 도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전일기는 여러분의 사연과 의견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전일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고전일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일기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구본영의 따끈따끈한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선생님 내일도 또 어떤 도전의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우리 미리 내일쯤 나오는 그
싹 얘기해줄까요? 인물. 테세우스.
또 다 해주면 안 돼요.
아이네아스.
아이네아스.
얘기 안 할래.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아, 지금 이 인물 말고도 또 다른 인물들이 내일 또 소개됩니다. 그러면 방송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책을 미리 읽어두는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먹고 사는 일과 자아 실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이 두 가지로 고민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 청년들의 우상이었고 지금은 세계 4대 성인으로 꼽히는 소크라테스. 그런데 그는 왜 배고프게 살아서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안겨주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당했다. 하나는 신에 대한 불경죄요. 다른 하나는 청년들을 그릇된 이론으로 선동해 타락시킨 죄였다. 법정에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다.
델포의 신전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신탁이 내려졌다기에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신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신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을 비롯해서 시인, 수공업자 등 각계의 일인자들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나눠본 소크라테스는 그런 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분명 이 사람보다 내가 지혜롭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나 나나 아는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난 내가 모른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신탁에서 신이 말하려고 했던 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지혜가 실제로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다.
너 자신은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 말은 결국에는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런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절대적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로 세상에 도전했던 소크라테스. 하지만 그는 결국 그런 도전 때문에 평생 배고프게 살다가 결국엔 악법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그러나 도전하는 인생도 그리 만만치가 않다. 도전하면 피곤하다. 그렇다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삶이 가치가 없어진다. 전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 사이에서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첼로 사진 예술원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낚싯대의 명가 용성에서 낚싯대,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종 2조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도서출판 와이즈베리에서 9번형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5일부터요. 경희궁에서 공연되는 고궁 뮤지컬 천상시계 초대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드릴게요. 아버지 아폴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파에톤이 한 번만 꼭 타고 싶다고 징징징징 됐던 이것이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뭐였죠, 선생님? 태양마차. 2번은?
달마차.
파이톤이 좋아했던 건 태양마차. 1번 태양마차가 정답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을 저희가 홈페이지 선물방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홈페이지 선물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한 시간 빨리 지났어 또.
참 빨리 지났죠? 예. 웃고 즐기다 보니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 저희가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방송했던 내용을 이렇게 쫙 정리해 놓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랑 게시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들러보시고요. 내일은 좀 더 꽉꽉 채워주실 거죠, 선생님?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책 낭독해 주신 우리 부흥 내레이터 백운철님.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끼어들어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여기 있었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와 계셨는데요. 아유,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희는 함께 이렇게 열려있는 고전 읽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 들으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